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가장 별난 것. 메리 루플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우리는 묘지에 들어서자마자 서로를 잃어버렸다. 무덤들 사이로 뻗어오른 나무들이 시야를 가렸고 아무리 외쳐 불러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처음 잃어버렸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서로를 발견했고. 츠베탕 토도로프. 반려동물과 시계. 반려동물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시계보다 나은 것이 시간은 사물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먹이줄 시간, 운동시킬 시간, 공을 새로 바꿔줄 시간, 발톱 깎일 시간, 조심스레 목욕시킬 시간, 빠진 털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시간 등등이 속속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날이 오고 그러고 나면 다른 동물을 들을 때가 된다. 반면에 시계는 겉보기와는 달리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형편없다. 그저 제자리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벽에 걸려있을 뿐 우리에게 시간을 상기시키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리고 그때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가짜 생일마다 시계를 두고 약간의 법석을 떨게 되지만 시계는 그것 말고는 그다지 요구하는 게 없다. 시간을 아끼고자 한다면 시간의 가짜 생일날 시계에 넣을 건전지를 사서 다음 생일 때 선물을 챙길 필요가 없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몇 안 되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시계를 보살피는 일은 시간에 주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시계를 집에 들이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인데 말이다. 사실 시계는 죽은 반려동물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 나 자신은 시계도 반려동물도 없으며 당신은 나에게 시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시간은 나를 위해 뭘 했나? 별로 한 게 없어 보인다. 시간은 나에게서 젊음, 에너지, 힘, 기백, 어린 시절에 유명할 정도로 남달랐던 활력, 그리고 한때 탐스러웠던 머리칼의 천연 기름기까지 아사갔다. 한때는 나도 작은 금붕어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만 슬프게도 그 금붕어는 키운 지 이틀 만에 어항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장렬한 시도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금붕어는 어항 밖으로 튀어나갔으면서도 어항 안에 그대로 있기도 한 것이 줄리언 바버라는 이름의 영국 물리학자는 시간이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에 지나가는 연속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지상에서의 시간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별개의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영원히 발생하는 순간들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본다면 내 금붕어는 새 어항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고 무모한 장난으로 혹은 발작적인 절망에 휩싸여 영원히 튀어오르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며 그 시각 또한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노인과 젊은이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다른 세계, 별개의 영원한 단위들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반려동물은 제 밥그릇을 보고 낑낑거리고 있으므로 먹을 걸 줘야 하지만 방금 식사를 마치고 불가에 누워 있으므로 먹을 걸 줄 필요가 없기도 하다. 그리하여 당신의 반려동물은 시간을 알리는 가장 부정확한 방법이 되고 반면 벽난로 위에 생명 없는 시계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지배되지 않는 별개의 단위로서 마침내 때를 만나 자신의 진정한 목적인 시간을 알리는 일을 수행할 것이며 그 시간은 앞당겨지지도 늦춰지지도 않고 그 어떤 조정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날이 찾아와 시계가 우리들의 집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아닐지라도 정당한 자리를 되찾게 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시계를 보며 관습적으로 하는 말을 그때도 여전히 하게 될 것인지 나는 궁금해지곤 한다. 삶을 살아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잊기. 나는 숲에 가서 잇기를 따오고 싶었다. 미술작품을 만드는데 잇기를 사용하고 싶었다. 잇기는 금세 바스라질 것 같은 비늘 모양의 조직을 가진 데다 아주 작은 면적에 동일한 색이 다양한 색조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잇기에 뿌리가 없다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잇기를 따면 잇기의 삶이 중단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안정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었다. 잇기를 따는 것이 혹여 납치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면 일찌감치 그만두고 싶었다. 나는 잇기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체에 속할 만큼 매우 오래 살았으니 마땅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도 동시에 어린 잇기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있다면 잇기도 꽤 주기적으로 번식을 해야 할 터이니 잇기의 일부는 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어린 잇기와 늙은 잇기를 구분하는 법을 몰랐고 어린 잇기들과 늙은 잇기들이 함께 사는지도 몰랐으며 어린 것들과 늙은 것들 중 어느 쪽이 납치하기에 더 적합한지도 몰랐다. 생물은 늙을수록 생명주기의 끝에 더 가까워지고 따라서 납치의 해악도 덜하다는 게 일반적인 진실이지만 어릴수록 삶에, 이 경우엔 바위나 나무 껍질에 덜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주변으로부터 떼어낼 때 저항이 덜하여 따기가 수월하다는 점 또한 일반적인 진실이었다. 만일 늙은 잇기가 밤이나 나무 껍질에 매우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면 옳은 일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어린 잇기를 정당하게 달래어 밤이나 나무 껍질에서 떼어낼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나는 외투를 입고 숲으로 들어가 내 잇기를 따기 전에 집에 앉아서 이런 생각들을 했다. 내 잇기라니 이미 내 소유물이 된 듯했다. 나는 최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죽은 잇기만 모아오기로 결심했다. 잇기는 내가 속한 종이 아니었고 그들은 죽은 잇기를 매장하지는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 죽은 잇기가 숲속 어디에나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아주 늙은 이끼와 몹시 어린 이끼 사이에 널려 있을 테고 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살아있는 이끼들 사이에서 죽은 이끼를 알아볼 수 있을까? 분명 죽은 이끼는 감지 가능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지만 살아있는 이끼 또한 감지 가능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터였다. 나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그 무능함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내 기준이라면 물론 다른 점들에서는 더 어려울지라도 차라리 곰을 잡아오기가 더 수월할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숲으로 들어갈 때 어째서 종종 곰을 염두에 두는지를 얼마간은 확신을 갖고 이해하면서 문을 나섰다. 물 한 잔. 냉장고 문을 열어야만 했다.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이 거기, 냉장고 맨 윗칸에 놓인 유리 주전자에 차갑고 깨끗하고 나의 갈증 해결에 최적인 상태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빛이 두려웠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켜지는 빛, 아니, 어쩌면 늘 그 안에 켜져 있는 빛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나에겐 물을 원하는 마음보다 빛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도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이 너무 강렬했기에 때로는 냉장고 문에 손을 올린 채 빛의 반응보다 빠르게 문을 열 마음의 준비를 했다. 가끔은 순전히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에 손을 뻗기도 했다. 물이나 빛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연다는 의식 없이 아주 빨리 열면 그 빛을,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이 그러듯 지레짐작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나는 빛의 근원, 즉 전구가 완전히 소모되는 불가피한 결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몹시 합리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모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였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내가 갈증으로 죽어버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 역시 걸림돌이 되었다. 그 빛을 다 소모시키려면 자꾸자꾸 사용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듯 했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자꾸자꾸 열다 보니 공교롭게도 이제는 물보다 빛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물을 마시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탈수 증세와 점점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빛 공포증에 이끌려 신발도 신지 않은 양말바람으로 부엌 냉장고 앞에 서서 연거푸 문을 여닫고 있었다. 노란 스카프의 여인. 아침에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30일에 한 번은 두세 시간씩, 대개 일요일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아침에 침대에서 책을 읽는 건 다른 시간에 읽는 것과는 다르다. 하루의 시작이니까. 이때는 정신이 맑고 생기가 넘치며 감수성도 예민하여 가끔 다른 시간이었다면 특히 늦은 시각, 한밤중이었다면 놓쳤을 구절을 포착하기도 한다. 한밤도 책을 읽기에 좋은 시간이고 그때 놓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아침에 놓치지 않는 것들과는 다르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것도 바로 아침이었다. 한 여자가 머리 위로 노란 스카프를 들고서 지나갔다. 이 장면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에 등장한다. 어느 프랑스인 엔지니어가 브라질의 외딴 마을에 있고 그 마을의 촌장은 그에게 병원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병원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행복한 기억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지은 병원은 그 시설을 사용할 마을 주민들에게 행복한 기억일 테니 그리 신기할 것도 없다. 우리의 주인공은 행복한 기억 병원에서 잠이 깨고 밖에는 비가 내린다. 그는 비를 맞고 있는 창밖의 알로에 무리를 바라보고 이어서 이 문장이 나온다. 한 여자가 머리 위로 노란 스카프를 들고서 지나갔다. 간단한 문장이고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숙녀께서는 그 후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으며 그녀가 169쪽에 내 책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설에서 꼭 필요한 순간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 여자에게는 그 노란 스카프가 필요하다. 비가 내리고 있고 그녀는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으며 머리칼 혹은 머리 혹은 몸이 젖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그녀에겐 노란 스카프가 있어서 두 손으로 돛처럼 펼쳐 머리 위로 들 수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스카프는 삼각형이라 턱 밑에서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어디로 가는 길이며 어디서 오고 있는 걸까? 몇 살일까? 자녀가 있는 부인일까? 아닐까? 하기야, 이런 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는가? 이 허구의 여자는 하나의 문장에서 탄생하고 죽으며 그녀의 그 순간은 노란 스카프를 든 채로 우리를 지나치고 그녀는 카미의 이야기에 등장할 운명을 지녔는데 그녀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니 이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었던 게 토머스 길버트의 이야기 속에서 창밖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은가. 확실히 여자는 자신이 누구의 이야기 안에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에 어쩌면 그녀는 이 아침을 노란 스카프를 들고 등장하는 것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예리한 작가라면 그 스카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녀의 운명은 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그녀는 노란 스카프를 쓰고 빗속으로 나서며 그 후로 다시는 눈에 띄지 않고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말하자면 실종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라든가 생김새조차 알지 못한다. 그 스카프가 실크로 만들어졌으며 카나리아 색의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우리 집 현관 옷장에는 그런 스카프가 나무 옷걸이에 둘러져 있는데 나는 그 스카프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비가 오든 안 오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스카프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누가 줬을 것이다.